다 같이 골로새서 본문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은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기도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는 말씀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물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항상 하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겠죠. 신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든다는 뜻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의 호흡처럼.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도는 영혼의 거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가 어떤 것이며 또 그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또 그 기도자가 갖는 신앙의 자세와 뜻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리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생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기도를 강조로 해왔어요. 초창기부터 기도는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잡은 그런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의 새벽기도는 잘 알려져 있고 또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열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교인들은 기도에 있어서 복음적이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도의 정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거의 그 뜻이나 그 순서나 그 의미나 그 패턴 같은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는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그 핵심이 그 원리가 각자의 기도에서 혹은 교회적인 단위의 기도에서 별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또 우리들의 영혼을 표출할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을 하나씩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기도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에서 무엇이 비쳐나옵니까? 우리들의 이 영혼의 거울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쳐나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광채를 바라면서 드러나고 있어요. 복음의 신비가 내 영혼의 거울 속에서 어른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장하고 위대한 장엄한 그 모습이 우리들의 영혼의 거울에 비치고 있어요. 경외와 감탄의 경배가 감사와 함께 송축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의 찬양 소리로 울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로 측량할 수 없는 심대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내 영혼이 외치는 그 공명이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영혼의 거울에서 비치는 것이라면은 고작 해야 나를 중심으로 한 나 자신의 필요만을 항상 간구하는 소리만 혹시 울리고 있진 않아요? 인간이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간구합니다.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내가 간구하는 그 내용이 내가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바람이기 이전에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배우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상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일체의 종교적 행위는 비록 기도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일지라도 사실상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 아이디어나 나 자신의 어떤 종교심이 아닌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고 또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해달라,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뭐 리서치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냈다, 알았다, 자기의 능력을 하는 것은 다 고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오셔서 드러내 보시지 않으면,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 뒤틀려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이 어떤 것이라는 것,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며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며 어떻게 재창조하시며 어떻게 영혼 세계를 관장해 가실 것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증의 수수께끼 속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죠. 그런데 성경의 결국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는 계시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다. 지식의 모든 포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가지신 사랑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돌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서 나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나의 사상이 아닌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칙을 이제 우리들의 기도에 적용해 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내 입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죠? 내 입으로 뭐 기도하는 것이 이제 뭐 다른 사람 입으로 기도합니까? 그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비록 내 입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님이 행하시는 기도, 주님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신앙과 주님의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계시면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라는 말 전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신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뜻에 맞추어서 주님의 인생관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뭐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자신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인생을 값지다고 보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생애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보면은 왜 애미가 새끼를 어떻게 분간하죠? 냄새 맡고서 알아요. 그 소리를 듣고서 압니다. 제가 양들 많이 기르는 양축장에서 좀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목자 견습생이라고 그럴까요? 한때는 그런 생활이 고성하게 보여서 고생 좀 안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푸른 초장에 있잖아요. 흐르는 시냇가에 구릉진 언덕에 그 뭐 하얀 양떼들 데리고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냥 꼭두새벽처럼 일어나야 되고 양들을 데리고 모은다, 양을 모은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야. 양이 얼마나 모질고 고약하고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양 아주 사람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 얼굴 표정까지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이제 한 3, 4월 되면 새끼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그냥 서로 섞이죠. 어미 옆에만 있질 않아요. 사람 꽃 같아요. 자꾸 부모를 떠나서 나 저 멀리 떠나버리죠. 그래서 자꾸 가 돌아다녀요. 나중에 보면 이제 새끼가 어미를 이제 찾아요. 배가 고프니까 막 소리를 내면서 찾으면 양들이 많으니까 한동안 헤매죠. 그러면 엄마가 불러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양이 옵니다. 양이 오면은 어떤 양은 자기 어미를 모르고 엉뚱한 엄마한테 가서 접무는 거예요. 그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 냄새가 틀리니까, 소리가 틀리니까. 그래서 자기 양인 것을 냄새와 소리로 분간을 하고서 그리고 이렇게 젖을 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면 아는 거죠. 예수님의 소리와 같으면 주파수가 같으면 알아보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보십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들의 기도에서 울려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내 편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라야 되고 예수님의 아이디어와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우선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배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공연이 뭐 헌금만 나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왜 자기 돈 주워가면서 저 고생을 할까? 예, 뭐 수양하러 오는데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뭐 특별히 뭐 좋을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주인공인 인격체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없다면 뭐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람 좀 만나고 뭐 좀 교제하고 뭐 이런저런 목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숙고해야 되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을 생각하면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내 스타일로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아버지가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오직 아버지와 일치되기 위해서 세상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상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로 끝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쉽게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가르침을 성경에 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한 제자를 택하셔서 우리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면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는가. 자기 자신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표준 모델로서 적용 모델로서 나를 닮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닮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원한다고 그러죠. 주님의 임재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세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배우고 그가 행하는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뭐 말만 동행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뭐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가 왜 훌륭한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우선권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예수님의 산상보문의 가르침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따랐어요. 기도의 절대 모델은 예수님의 기도이고 기도의 적용 모델은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는 그 내용이 하나님 항상 들어갑니다. 그 말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항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항상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으신 이 주님의 지체이신 몸,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을 주 소재로 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교회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뭐 우리 신변에 대한 거, 신변의 안전과 유익을 위한 거, 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거, 그 외에 무슨 재정 문제, 질병에 관한 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과 그의 복음과 교회와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주제가 우리 속에 기도회로서 우리 기도의 뼈대로서 형성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이해를 하면은 그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고 바울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조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기도의 품목들이 무엇인가,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기도 제목 준다, 또 기도 내놓고 이런 거 보면은 이와 같은 송정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좀 상당히 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 제목을 염두에 두고서 기도하면은 나 자신의 기도 방향도 잡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방향도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확실하게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확신이에요.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겨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사실상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내가 알고서 눈을 떠야 하지 않겠어요? 무릎을 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로서 기쁘게 해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거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정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기도죠.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는 이방인들이 올리는 기도와 같은 중언 부분이 없고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폭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라.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가 뭐죠? 참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과 문목평으로 보면 이 말은 같은 단어 계속 쓴다는 것도 아니고 같은 주제를 계속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뭐 사도바울만 해도 자기 몸에 박힌 가시가 빠지기 위해서 그것을 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같은 기도를.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같은 기도를 세 번씩 하셨어요. 중언부언은 이방인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올리는 기도가 모두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내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급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감탄이 없고 감회가 없고 감사가 없고 상기하는 것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교회를 재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갱신시킨다는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고 따라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중원 부원하는 기도고 고작 해야 자기 신변에 대한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문제 풀리는 것 그런 것에만 집착해서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고 반복해서 간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한다든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든지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없다 그거죠. 그저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애굴복골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올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용서의 체험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감회롭고 얼마나 스윗하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존재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맞추어서 올리는 기도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을 알고서 올리는 기도를 반복해서 영원토록 올리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올린 기도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으니까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놓고서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항상 올려야 할 기도가 이런 것이고 우리들이 항상 추구해야 할 것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진실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관점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분이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인간 문제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영이 소생돼서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을 알게 해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의 그 소망이 그 이후의 소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그 높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서 헤어져 나올 것이라 해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나의 문제는 그만큼 축소지고 줄어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엄정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잃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흥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 것에 풍성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이런 대주제에 우리가 익숙했으면은 사실상 익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1년, 2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에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열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리 하나님 대주제, 대구원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즐거워하시고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기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은 그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다면은 비본질적인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 우리를 잡아 끄는 것들을 이런저런 염려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우선순위가 바로잡히고 잘못된 기도의 패턴이 잡혀지고 그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올리는 것과 같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올리는 중원 부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올린 기도에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기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디에 자라야 되겠어요? 무엇에 자라야, 내 뭐 재산이 불고, 뭐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진급을 하고, 이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 진정으로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프로모트 돼야 하는 것, 진정으로 successful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아는 일에서 계속해서 자라면 자랄수록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가치가 더 커져 보이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생기와 소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뜻과 내 소원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들고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는 일에 살아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더 보여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보기를 오늘 더 원합니다. 더 주십시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다 알지 못하나이다. 요만큼 알고도 나는 이렇게 좋은데 더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알면 내가 주님을 더 알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소망 안에서 주님의 소원 뜻 안에서 소원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나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저를 철학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저를 철학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철학과 세상 심리학은 뭐라 그럽니까?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래요.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문제가 뭔지 그걸 내가 우리가 말해줄 테니까 붙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자신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내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치유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나다워지고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키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나다워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서 포옹하는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됩니다. 바울이 또 여기서 말하기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뭐 기업사라는 뜻이 아니고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이라는 뜻이고 뭐 영어로 말하면 inheritance 혹은 reward 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상주기를 응원하세요. 뭐 내가 뭐 상 바르고 예수 믿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거룩하게 들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영광의 힘을 따라 믿음과 인내로서 주를 섬기고 범사에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주시냐면요. 예, 구원 다 받았으니까 주시죠. 용서 받았으니까 다 주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데려간다는 거, 예,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도의 구원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마어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구원 이후에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상이고 유업이고 상속임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이에요. 바울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상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손 딱 떼시는 거 아니죠. 구원하시고 거기에 플러스가 온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했습니다. 상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과 인내로서 받는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말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셨다는 걸 믿었고 그 유업의 상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달렸다고 11장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상을 주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시고 그런 상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기도가 뭡니까? 우상신에게 가서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깊이와 폭이 있는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서 그냥 자질구레한 것으로 하나님의 품위를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상을 주시는 은혜에 감탄하고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뭐 다른 기도는 안 했을까요? 다른 기도문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실 테니까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랬고 야고보도 말하기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서신마다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한 기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것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기쁨과 인내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 힘을 능력을 하나님부터 받는 것입니다. 유업의 상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깊이와 폭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아 이것은 내 자식의 냄새가 나는 기도다. 내 자식의 칼라가 있는 기도다. 내 자식의 음성이 배어있는 기도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바울의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답이 필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 응답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바에 응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체로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하고 사실상 항상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살아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